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새벽 미명부터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지만은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참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아버지 소망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죄사함 받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처럼 되어 모두가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한 신부로서 예배되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잠언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네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우리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증을 서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친히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5절.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코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빚보증을 섰다가 결국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다들 바꿔놔가지고 말이죠. 아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 보증을 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채권자에게 다 뺏기고 감옥까지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손뼉을 친다는 건 말이죠 서로가 합의하는 거예요 손뼉을 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연설을 할때막 손뼉을 치는 거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 북한 같은 곳에서는 그저 생각이 다른데도 그냥 할수 없이 막 손뼉을 치고 손뼉을 연약 좀 세게 안 치면은 벌써 눈에 탁 박혀 나 가지고 감시를 받고 그러죠. 손뼉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 보증을 서는 경우에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결국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그를 전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잖아요. 타국인이 아니고 한 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쓸수 있는 거예요. 보증을 쓸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빌려줄 때 줘야 됩니다. 그냥 줘야 돼요. 예? 주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지. 그걸 다시 받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꼭 시험에 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빌려달라고 할때 그냥 주면 됩니다. 왜? 주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해줘라. 그건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의 날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게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물질계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일입니다. 주는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후이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안겨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라는 거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에게 물질을 준다, 사랑을 준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얘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진짜 조금밖에 안 주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멕시코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재정이 없는데도 그냥 무리해 가지고 한 달에 뭐 700불, 800불, 1000불씩 이렇게 저는 생활비를 못 받아도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우 거기 사람들이 더 부자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크게 갚아주시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라는 것은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줄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줘야만 또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계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축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지출하게 할때 그런 은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이 땅에서도 참 가난하지 않게 살고 주는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자, 유다가 결국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갔을 때 요셉이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이 안 왔잖아요.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시험해 가지고 그들을 억류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다가 나서 가지고 우리 지금 참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볼모로 잡힐 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자기가 베냐민이 안 와서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보증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욥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손뼉을 치는 거에서 나옵니다. 이 보증에 대해서 나와요. 욥기 1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의 경륵케 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놓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 누가 있겠나이까? 여기 보니까 어떤 친구도 자기에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손뼉을 칠 자가 없는 거예요. 손을 마주칠 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응? 이게 참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정말 삭막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랬죠.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인데 이럴수록 사람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위에 두는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뭐 엄청난 걸 하고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앞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이리 올라서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안타까운 거 하는데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2절, 네가 네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다.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다. 결국 내가 보증을 서겠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그랬으면, 손뼉을 쳤으면 이미 그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거죠. 손아귀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네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야,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럴 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두라 이거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눈으로 잠들잖아요. 그때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졸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정신 놓고 있다 나중에 어느 날 은행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차압을 하고 그냥 몽땅 가재도까지 다 가져가고 빨간 딱지 붙이면은 그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적이 와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도록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한 펜이라도 갚지 못하면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손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잠깐 동안 마귀하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미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무슨 빚보증을 쓴거 이상해요. 이거는 빚보증을 쓴거 이상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빼앗깁니까? 엄청난 유혹을 빼앗길 수 있어요.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뭐 빚보증 정도가 아니라 뭐이 땅의 물질 정도뿐만 아니라 결국 잘못해서 마귀와 손뼉을 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거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뭘 뺏겨? 상을 뺏기는 거예요, 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정말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에 시험든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런 거죠. 이미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 엄청난 여파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도 그래요. 병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전이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전, 성삼일체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 집이란 말이죠. 이 집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너무. 네? 욕심을 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편도선이 아프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나이가 들면은 너무 과로하면은 이가 막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들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들 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일 없이 뭐 12시 넘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한 10시부터 11시 그때 치료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에.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걸 알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자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요, 이제. 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없어요, 이제.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자기 일에서 쉰다고 그랬죠. 자기는 쉰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 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이르리라. 자, 개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그 과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개미가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건 몰랐어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말이죠. 거의 4천 년 전에, 한 3천 년 전 되겠군요. 한 3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욕되게 보게 되면 또 하여튼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짐승들에게 물어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욥기 12장 보겠습니다. 짐승들은 다 알아요. 주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오실 것도 알아요. 천년왕국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욥기 12장 보게 되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 주리라. 아니면 땅에 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 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참, 얼마나 인간들에선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이거? 생물들에게 물어보기 창피하면은 무생물인 땅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물어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참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개미를 얘기하잖아요. 개미. 개미. 참 개미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떨 땐 저는 개미들이 기회들한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 요구만 바풀떼기 하나 가지고요. 끙끙거리면서 그걸 혼자 못하면 가서 또 불러오고 그걸 어떻게든지 굴 속에 가져가잖아요. 참 보면 말이죠. 이 개미들은 정말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기술자예요. 그 개미가 사람은 아니지만은 기술자고 정말 목축업자고 농부고 집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여러분? 개미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개미들이 말이죠. 땅속에 집을 져놔 가지고 깊이 막 꼬불꼬불 져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개미는 건축학을 전공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 집을 잘 지는단 말이죠. 안 허물어지게. 그리고 감독자가 없어요. 감독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미처럼 일하는 곳이 돼야 돼요. 누가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 개미는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들은 순종하고 본능대로 움직여요. 자기 욕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얘기 안 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 없으면 일 못해요, 이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은사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슨 은사가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은사는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게 하는 거죠. 연약하게 하는 거죠. 오래 참게 하는 거죠.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개미와 배짱에 대한 이솝의 우화 있잖아요. 그 우화를 통해서도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줬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개미에 대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은 개미처럼 일하지 않게 되면은 네 빈곤이 영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막 그냥 자고 술 먹고 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강도 가서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빈곤의 예언자 같이 오시오 네 빈곤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영적인 빈곤, 결국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가늠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이 없다고 그랬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결국은 말씀 안에는 그 유업을 결국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죠.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은 언제 벌써 사단의 역사가 나와가지고 시험이 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인내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내가 입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과 싸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쟁에 나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내 혼자만 무장했다고 됩니까? 다른 군인들도 다른 병사 전우들도 같이 무장해야죠. 그래야만 이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말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걸 주는 거고요. 부재하는 것도 주는 거고요. 영육간에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또 부상당한 사람, 심해진 사람을 심해서 건져주고 이렇게 할때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군사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결국 이 교회에 해치는 자들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요즘 시대 보면 다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그게 교회까지 스며들어가지고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안 오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 모이는 데는 아무 소용,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쏟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왕과 니까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여기 악인이 나오죠. 물론 그 당시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단수 악인이 나올 때는 영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악인,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짓으로 말하고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치죠? 처칠이 어떻게 했습니까? 빅토리 이렇게 했죠?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들이 이상한 부엉이 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요즘에 다들 그렇게 하죠. 연예인들도 그러고 그 정치인들도 그러고 탁 이래가지고 서로 신호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눈짓한단 말이죠. 우리 한편이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눈만 한쪽 딱 나오는 거 있죠? 눈이 한쪽 딱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 같은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 나오면서 어떤 광고를 내면은 거기 속한 사람들, 외눈이 무엇이겠어요?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거기 걸 사주는 거예요. 다 서로 신호하는 거예요. 눈짓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발로 말하고, 이런 시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옛날에, 정말 초대 그리스도인들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밀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물고기 딱 그래서 서로 딱 일치하면 형제자매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대환란 때 되면은 아마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짓하고 발짓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 아마 잡아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를 얘기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악을 꾀하는 사람으로 묘시되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대책도 없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7년 동안 잘 군림을 하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악을 행하고 이제 결국은 다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러죠. 그 찰나에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 하루에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럴 때, 뭐 히틀러 때는 저리 가라요. 히틀러 때는 모든 민족이 아니죠. 모든 민족이 이런 게 아니죠. 독일과 이탈리아와 뭐 일본 이런 정도 동맹국들이 그랬지만은 나중에 대환란 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에는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 쓸어버리려고. 지금 벌써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유엔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 로마에 있는 수장도 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거룩한 땅에 살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도 모르면은 정말 눈이 먼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인들이 말이죠. 서로 신호해가지고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유엔이 미국에 있습니까? 왜 자유의 여신상이 왜 미국에 있습니까? 왜 미국 워싱턴 DC에 모나멘트가 있습니까? 저 바티칸에는 모나멘트가 있습니까? 왜 워싱턴 길에 알렉산드리라는 길이 있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바티칸하고 똑같은 구역이 돼. 길 이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 때는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분이 미국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미국이 지금 개신교 전체 합한 것보다도 캐톨릭 신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캐톨릭 신자들이 자꾸 밀려오잖아요, 중남미에서. 이게 우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바티칸에서 가장 높은 분이 왔을 때 미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옛날 빌리그레함이 한국에 왔을 때 100만 명 모인 적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리면서 정말 앞으로 대책 없이 망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징계와 책망과 어림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주님이 오실 때온 영과 한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도가 조금 요즘에 느슨해졌다. 이 성도가 뭔가 긴장이 풀렸다. 이런 게딱 오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벌써 몇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쪽 손가락에 마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마비가 올라오면 빨리빨리 이거를 이렇게 만지고 마사지 해가지고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되지.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바짝 끼어서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지체가 되는 거죠. 이 오른손은 왼손의 지체 아닙니까? 오른손이 왼손이 병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지체가 아니죠. 마네킹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하지 않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신경 써줘라.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큰 상급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여 대적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도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참 면류관이 예배됐다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린아이들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므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